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월 26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보관과 운반이 조금 더 쉽다고 한번 알려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발을 뗐고요. 우선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약 29만 명입니다. 예방접종 첫날인 오늘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전국의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5,266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초기 접종을 받게 된 한국의 한 어린이 재활병원 원장님도 안 아프게 놔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사 무서운 건 병원장님도 똑같은 걸까요? 여튼 집단 면역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첫 발을 떼는 봄이 다가오니까 우리 다 같이 더 힘내보면 어떨까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는요. 요즘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기후변화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희생되었나 하는 것 등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세계는 그럼 이런 일들을 막고 되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지죠.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저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은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참모집단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21 군사균형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다탄두 미사일 형태의 신형 ICBM 화성 16형에 대해서는 상태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력 전차는 3,500대 이상, 방사포는 5,500여 문, 잠수함은 71대, 전투 항공기는 545대로 추산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협상지로 오스트랄리아 브리즈번을 선정함에 따라 서울 평양 공동 유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IOC는 25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브리즈번을 우선협상지로 결정한 하계올림픽 미래 유치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IOC 위원들은 북한 문제를 위험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 만입니다. 첫 접종자는 이경순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로 노원구 보건소에서 오전 8시 45분께 접종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씨가 당초 백신 접종 시작 시각인 9시보다 15분 먼저 접종받음에 따라 사실상 1호 접종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첫날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5,266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오스트랄리아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랄리아 의회는 현지 시간 25일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이 법이 마련됨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북한 강냉이, 네.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달 초까지 한 키로에 2,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옥수수 가격이 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나라에서 명절 공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강냉이로 과자 사탕을 생산하는 지시를 내려서 네. 이 때문에 강냉이 값이 며칠 사이에 폭등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사실 옥수수가 북한 주민들의 주식 중 하나잖아요.
네.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23일 네. 기준으로요. 양강도 해산에서 옥수수 한 키로에 3,600원이었는데 네. 이게 화폐 개혁,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달 7일에 네. 옥수수 가격이 2,2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한 63%가 올랐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해산뿐만 아니라 네. 평안북도 신의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이달 초에 한 2,000원 초반대에 거래됐던 옥수수가 11일 그리고 23일 이때 한 3,000원까지 네. 오른 상태였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네. 명절 공급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뭐 이제 북한의 명절은 또 한국과 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북한 내에서 최대 명절이 김일성 주석 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15일, 네. 2월 16일인데 이날이 되면 명절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 이런 명절 선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네.
올해 이제 김정일 생일 때도 선물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한번 전해주셨었죠.
네, 네. 북한 경제가 좀 어렵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절 선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좀 값이 싼 옥수수를 재료로 한 식료품을 생산하라는 지시가 네. 내려왔나 봐요. 이 지시가 나온 이후에 돌연 시장의 옥수수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됐고 이 공급 축소에 따라서 옥수수 가격이 좀 폭등했다. 뭐 이런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갑자기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민들도 좀 놀랐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어떨까요?
좋지는 않은데 네. 사실 이 옥수수는 예. 보통 이제 북한 시장에서 쌀의 절반 가격이면 살 수가 있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주식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 보면 북중 국경이 폐쇄가 되고 무역이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성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이 쌀 대신 옥수수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이 옥수수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하자 주민들이 좀 불만이 커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소식통은 2,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강냉이가 갑자기 3,000원이 넘으면서 밥 굶는 사람이 늘어나게 생겼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 가격이 좀 얼마나 계속 오를까가 좀 궁금한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명절 공급 때문에 옥수수 그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또 이제 내부에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또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한번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 있으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 지금 오늘부터 26일부터 코로나19 왁진 백신이죠.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예. 들어와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 오다가 코로나19 네. 백신 수송 차량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북한도 이제 상반기에 국제기구에서 한 100만 명분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 네. 과연 북한에서 누가 먼저 맞을지 지난번에 한번 또 네. 전해드렸었는데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의 지도부,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은 접종 대상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맞으면 될 텐데.
일단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은 좀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간부들도 지금 뭐 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네. 부작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소식통의 이야기거든요. 소식통에 따르면 네. 간부들은 지금 백신을 들여와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후에
네.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고위급 간부들조차 지금 백신의 그 부작용 여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맞는 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이 아마 백신 접종을 먼저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다만 이 정치적 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뭐 최고 지도자의 1호 백신 접종 뭐 이런 선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반드시. 그럴 경우에는 뭐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좀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네.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는 건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북한 당국은 이 백신 그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격리 시설에 수용됐다가 증상이 좀 나아져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 그 백신 접종을 해서
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접종을 하는 걸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도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늘부터 첫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전 세계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급하게 개발돼서 맞는 백신인 만큼 솔직히 다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안전성을 입증받아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또 과도한 불안감은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한국과 북한 모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백신 잘 맞고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디 씨는 한국의 젊은 싱어송라이터고요. 과거에 보이그룹 엔트레인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그룹 해체 후에 2016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그의 형이요.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김상수 씨라고 하네요. 우디 씨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라는 곡은요. 2019년에 한국의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세계 뉴스나 세계의 이슈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자, 벌써 오늘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께 또 인사를 같이 드리는데요.
예.
자,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는 단어. 우리 방송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고 북한 주민분들께도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마 그럴 네, 거예요. 예.
오늘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야생 동물들이 치명타를 입고 있고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후변화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긴 시간 동안 네. 보통 평균 30년이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평균값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지만 이 평균값을 벗어나지 않는 자연적인 기후의 움직임, 이걸 기후변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기후변화는 이런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의 평균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네.
일종의 기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네.
인한 기후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걸 국제환경조약인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정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어렵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주범이 바로 지구온난화다.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온실효과로 네. 지구가 따뜻해진다라고들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온실효과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해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15도로
네.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심각한 온난화 현상이 있기 전에도 이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기와 함께 항상 있어왔던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많이들 안 좋게만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온실가스의 네.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의 적정한 평균 온도, 방금
네.
15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조금 너무 과도한 온실효과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들도 물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동물들도 기후변화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극곰이라면서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빙하, 바다얼음이 녹는 속도가 점점
네.
빨라지고 이 바다얼음이 줄어들면서 북극곰들은 이동하는데 예전보다 뭐 서너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네.
그래야 겨우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극 최상위 포식자이긴 하지만 북극의 이 온난화가 지구 평균보다 두 배나 빨리 진행되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했어요.
북극곰이요?
예.
네.
바다 얼음 위에서 이제 북극곰의 먹이인 바다 표범이나 물범을 사냥해야 하는데 이 먹잇감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끔은
네.
이 사나운 수컷 북극곰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 북극곰을 공격해서 먹어치우는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마저 벌어지곤 합니다.
아, 사실 뭐 북극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음료의 캐릭터가 됐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예.
유명한 콜라도 북극곰을 상징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동족까지 먹이로 삼을 정도가 됐네요.
예, 새끼 북극곰은 실제로 외모가 굉장히 귀여워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끼 북극곰이 귀엽다고 가서 쓰다듬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새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미가 있습니다.
예.
북극곰은 모성애가 굉장히
네.
강해서 사람은 그저 귀여워서 쓰다듬지만 어미는 새끼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조심해야겠네요.
예. 만날 일이 별로
네.
없겠지만
그건 그렇지만
예.
네.
수컷 북극곰은 더 거친 야생의 폭군입니다. 이 혹한에 적응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엄청나고요. 온난한 지역에 사는 곰에 비해 덩치도
네.
두 배나 큽니다.
아이고.
지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해요. 이 다 자란 수컷은
네.
아무리 작아도 300kg 이상이고 막 어떤 거는 뭐
네.
825kg에 달하는 거대한 개체도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1000kg가 넘는 것도
네.
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탄산 음료, 예, 콜라의 캐릭터로 쓰이기 때문에 호감은
그쵸.
가지만
귀여울 것 같고
예, 야생에서는 절대 실제로 만나면 안 되는 북극의
그렇군요.
제왕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북극곰마저 이 제왕이고 뭐고 기후 난민의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북극에서 이 북극곰이 약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예.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극곰만 이렇게 치명타를 맞은 게 아니라면서요.
지구의 기후 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의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해 온 이 1200만 종의 생물의 서식 환경을 네. 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1세기 동안 아프리카 사바나 사막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등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네.
20%가 사라졌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의 5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뭐 기후변화로 뭐 절반이 멸종했다. 네.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향후 10년 안에 100만여 종의 동물이 지구상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대로 북극곰 외에도 이 생존에 위협받는 동물들을 좀 찾아보면은
네.
벵갈 호랑이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습지에 약 5천 마리의 벵갈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요.
많이 살고 있네요. 그래도
예. 기후 변화로 네. 인해서 바다 얼음 녹고 그 바다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 벵갈 호랑이 서식처가
네.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유엔은 2070년이 네. 되면 벵갈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습지가 모두 물에 잠겨서 완전히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앞에서 결국 또 터전을 잃게 되는 게 현실화할 수 있겠네요. 자, 또 뭐 다른 동물들도 그렇겠죠?
자, 아프리카 치타도 그런데요.
아, 치타도요?
예, 이 아프리카 치타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빠른
네,
동물입니다.
엄청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예,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 치타들은 특이하게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수컷 치타들의 예,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남성 호르몬 이 수치가 낮아져서
네.
더 이상 새끼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제 지구상에 단
네.
7,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저 방송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만화 영화 쿵푸 팬더의 주인공인 자이언트 판다도
네.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판다마저도.
판다도.
예.
왜냐하면은 이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과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나무 숲이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또 사라지고 있네요.
예,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854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만 남았다.
네.
지금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2014년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아마 또 7년이 지난 지금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참 안타까워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바다거북도 좀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바다거북은 해변가 모래 속에 알을 낳는데요.
네.
모래에 수분기가 많고 시원할수록 수컷이 많이 부화되고요.
네.
모래가 따뜻하고 건조할수록 암컷이 많이 부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 이제 수컷 바다거북은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군요.
지난 20여 년 동안 태어난 바다거북의 99%가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그 대를 잇는 게 좀 힘들어지겠네요.
끊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결정적으로 이 기후변화의 타격을 크게 받는 개체는 바로 인간. 휴먼, 사람입니다.
네. 인간이야말로 가장 크게 치명상을 입는 기후 난민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네. 녹고 있는데요. 이 바다 얼음이 녹아서 줄어들면서 햇빛 반사율이 감소되면 북극은 더 빨리 데워집니다.
네.
그리고 북극이 따뜻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네.
지구의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겨울철 이상한파가 발생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추웠군요.
네, 올겨울 한국에서도 네. 그런 겨울철 이상한파가 발생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한파를 불러오는 이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북극에 머물러야 할 찬 공기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난히 뭐 기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 폭염이나 한파, 태풍,
네.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데 뭐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 실제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죠.
저 여름에 엄청 무서웠어요. 태풍 때문에.
사람이 살 수
네.
있는 터전이 점점 더
그러니까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의 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계절이 사라지거나 해안 도시가 바다에 잠기는
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의 이 사계절 정말 자랑하고 싶은
예.
그런 기운데요. 뭐 옷값은 좀 들지만요. 자, 북극곰을 비롯해서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생명체를 지키는 일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 사람을 위한 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위한
그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리아 같은 경우는
네.
2019년 9월부터 5개월이나 산불이 발생했어요.
네.
워낙 이 나라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산불로 인해서 남한 면적보다 넓은 10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불탄 가운데
네.
코알라, 캥거루 등 이 오스트랄리아의 상징이기도 한 야생동물들이 대규모로 희생되는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스트랄리아 산불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 야생동물 보호당국과 국립공원 뭐 동물단체 이런 데서 산불 현장에서 살아남은 야생동물들을 위해 비행기와 헬기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먹이를 공급해요.
아, 그러니까 하늘에서요?
예, 네. 당근, 감자, 고구마 이런 신선한 그 채소들을 네. 하늘에서 다니면서 뿌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동물들은 하늘에서 비처럼 먹이가 네. 내려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은 야생동물들이 좀 고마울 정도로
예.
참 힘든 산불을 겪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지만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야생동물을 그냥 그저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라가 있다면서요.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나서서 환경보호와 동식물들 멸종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희귀동식물의 멸종을 네.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정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또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 유엔
네.
지속개발위원회, 세계자연기금. 뭐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하지만 그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해온 조직들이에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국제보건기구 WHO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네.
중 하나입니다.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약 4,400여 종을 망라한 포유류, 어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약 2만 1천 개체수를 추적 관찰한 결과
네.
평균 6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 이상이 감소했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네요.
예, 그리고 또 전 세계 담수 서식지는 물론
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야생동물 수도 각각 평균 94%,
네.
84% 급감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보고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19마저도 사실은 인간이 좀 일방적으로 자연을 괴롭힌 결과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후변화는 파괴의 예.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악화된 기후는 유전적인 이 변동성,
네.
종의 풍부성을 약화시키고 개체수의 감소를
맞아요.
가져오죠. 그 생물 다양성 파괴는 다시 기후에 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산림 파괴는 이산화탄소 과잉을 야기하고
예.
지구온난화와 대형 산불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또 수많은 개체들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
참
거죠.
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자 정말
네.
그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생산체계의 구조적 변화 없이 인간의 수요가
네.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경고네요.
예,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비상한 행동을 통해서 악화되는 현재의 추세가 한풀 꺾이거나
네.
흐름이 반전될 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적어도
예.
지금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뭐 인적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 뭐 나무,
네.
동식물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생산 과정과 공급 과정에서 산림을 포함한 자연 자원의 파괴 행위를 금지해야
네.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거 힘들죠. 인간을 위한 거예요.
네.
식량 생산, 소비 산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과학자는 충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게 주는 상처와 파괴는 결국 우리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 이걸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기후변화의 정의부터 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의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감소하고 생태계가 파괴됐나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하는 이야기 폭넓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이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삐삐밴드라는 귀여운 이름의 밴드는 1995년에 데뷔한 혼성 음악 그룹인데요. 데뷔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컨셉과 재미난 노래들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재밌고 웃기는 컨셉의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음악은 참 잘하는 실력파 밴드였는데요. 삐삐밴드의 대표곡이죠. 안녕하세요. 들어보시죠. 자, 듣고 있으면 신나고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아주 유쾌한 노래입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도 김자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시사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올해 4월 25일에 이 시상식이 열립니다.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인데요. 작년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하면서 네. 우리에게도 더 익숙해진 미국 최대 영화상 소개해드릴게요.
네, 기생충은 뭐 지금까지도 많이들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거나 화제를 모은 영화가 이듬해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과연 수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데 네. 그만큼 이 시상식이 갖는 가치나 의미가 정말 크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상인가요?
네, 미국 영화업자와 미국 내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협회에서 수여하는 영화상인데요. 네.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오스카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 상영된 미국과 외국의 장편, 단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단순히 시상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요. 그 역사도 길어서 영화인들의 축제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시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정말 길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정확히 언제 이 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나요?
제1회 시상식은 1929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네. 올해 4월 25일에는 제93회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의 100살에 가까운 그런 네. 시상이네요.
그 시작은 네. 1927년에 영화사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사의 사장인 루이스 메이어가 자택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영화협회 그리고 영화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파티에 참석했던 영화인들은 그해 여름에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고요. 2년 뒤에 열린 제1회 시상식은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270여 명의 관계자가 모인 지금보다 훨씬 조촐한 규모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100살 정도 돼가는 그런 시상인데 지금은 사실 레드카펫도 깔려있고 정말 인파로 북적이는 그런 LA 돌비극장에서 열리는데 그 네. 시작은 호텔이었군요. 시상식 자체의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진 것처럼 영화를 심사하는 그 위원회나 시상 부문도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제1회 시상식은 네. 11개 부문에서 상을 줬고 작품상의 후보작도 5편에 불과했는데요. 네. 지금은 총 25개 부분에 대한 수상이 이뤄집니다. 작품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처음에는 20명이었는데 네. 2011년 기준으로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또 초반에는 해마다 열리지도 않았는데요. 네. 193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열리기 시작해서 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하루가 연기되고 또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으로 이틀 연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네. 단 한 해도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상 부문이 11개에서 25개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고 빅5로 꼽히는 그 핵심 시상 부문들이 있죠.
네. 아카데미상의 가장 큰 상인 빅5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 또 여우주연상, 각본상을 말합니다. 네. 이 외에도 뭐 각색상, 촬영상, 음악상처럼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요. 이 빅5에 꼽히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수상을 해도 예. 또 수상하지 않고 각종 부문의 후보에만 올라도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아카데미상의 후보로만 지명이 돼도 약 2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오. 그런 주장이 있어요.
네, 후보로만 올라도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사실 직접 트로피를 거머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가 따라올지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네.
자, 근데 또 이 트로피 모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손에 긴 칼을 쥐고 필름을 감는 그 원기둥 모양의 릴 위에 서 있는 약간 상상하기는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탄생한 트로피인가요?
이 트로피는 시상식을 처음 만들었던
네.
그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MGM사의 미술 감독으로 있었던 세드릭 기본즈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요.
네.
몇몇 미술가들한테 디자인을 제출하게 했고 그중에서 조각가 조지 스탠리의 트로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원형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형태로 지금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담이지만 그 미술 감독이었던 세드릭 기본즈는 오스카 트로피를 11번이나 수상하게 됩니다.
본인이 제작을 담당한 트로피를 직접 수상까지 여러 번을 했으니
네.
트로피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자, 근데 만든 사람이 오스카도 아닌데 왜 상 이름이 오스카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는데요.
네.
이제 다만 유력한 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카데미 협회 도서관 직원이었던 마거리트 헤릭 부인이 도서관 책상 위에 올려진 이 황금상을 보면서
네.
오스카 삼촌이랑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라는 네. 말을 하는데요. 이걸 때마침 지나가던 신문 기자가 듣고 다음날 사설에 오스카상을 언급하면서 오스카라고 굳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그런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품에는 벤허,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그런 영화들은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근데 작년에 이 기록이 한국 영화에서 나온 거죠?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네.
작년 2월 9일 제91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에다가 각본상 또 국제장편영화상까지 수상하면서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었죠.
네, 특히 92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외국어 영화의 작품상 수상은 최초였다고 하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1962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네.
매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출품을 해왔는데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생충은 앞선 4개 부문에 미술상, 편집상까지 더해서 총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단한 기록일 텐데요. 그때 이거 실시간으로 중계 지켜보면서 정말 환호한 분들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다음 달 15일에 후보가 공개되는 올해 시상식에서는 또 다른 한국 영화 미나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자, 김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북한에도 혹시 만우절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이날은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는 날입니다. 뭔가 귀엽고 장난스러운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날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에도 이 비슷한 날이 많이들 있다는데 북한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예전에 만우절에 제가 한번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나 인도로 이민가. 네. 인도 아시죠? 나라 이름인데요. 자, 너무 먼 나라로 떠난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서 진짜? 진심이야? 라면서 속더라고요. 자, 오늘은 에이 설마 진짜 아니지? 진심 아니지? 뭐 이런 뜻의 영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You don't mean that. 자, 여기서 mean, M-E-A-N은요,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you don't mean that 이 말을 직역해보면 너는 그걸 의미한 게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 진심 아니지? 아닐 거야? 농담이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 저처럼 믿기지 않는 농담을 하면 말씀해보세요. 에이, 설마 진심 아니지? You don't mean tha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2월 27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14도, 해산 영하 13도, 강계 영하 8도, 평양 청진 영하 3도, 신의주 사리원 영하 2도, 개성 함흥 영하 1도, 해주 원산 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3도, 함흥 원산 삼지연 6도, 신의주 9도, 해산 10도, 해주 11도, 강계 12도, 평양 사리원 13도, 개성 1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5% 상승한 63.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3% 하락한 177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79% 하락한 27.6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8.2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은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참모집단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21 군사균형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협상지로 오스트랄리아 브리즈번을 선정함에 따라 서울 평양 공동 유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IOC는 25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브리즈번을 우선협상지로 결정한 하계올림픽 미래 유치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IOC 위원들은 북한 문제를 위험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 만입니다. 첫 접종자는 이경순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로 노원구 보건소에서 오전 8시 45분께 접종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씨가 당초 백신 접종 시작 시각인 9시보다 15분 먼저 접종받음에 따라 사실상 1호 접종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첫날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5,266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오스트랄리아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랄리아 의회는 현지 시간 25일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이 법이 마련됨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꺾였다고는 해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기존의 방역 수위들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사실 봄철 새학기를 맞아서 외출과 접촉이 좀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이고요. 최근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은 됐지만 집단 면역까지는 또 머나먼 길을 가야 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바로 코로나19가 퇴치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다는 건 우리가 기다리는 봄처럼 설레고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면 벌써 설레는 봄이 성큼 가까워질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2월의 마지막 주,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은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통 마무리하면서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분도 믿고 듣는 젊은 가수 중 한 분입니다. 정승환 씨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만 바라고요. 3월 1일 3일절에는 뉴스통 방송이 없습니다. 우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살랑 춤추는 것들